Hello.
안녕하세요.
I'm visual,
비주얼 아티스트 벤 와니처입니다. 통증은 사라지고 예술은 남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엔 한국인의 두통약 개보린 삼진제약.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예혜련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혜련 과장님께서 요즘 부모 육아정석이라는 이 육아서를 하나 내셨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던 육아상식 중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애매한 거?
네, 좀 애매한 것들.
네네.
자, 지금 이제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어서 아마 여기 목록에 떴겠죠? 콧물약을 빨리 먹어야 중이염이 예방된다.
네.
그 맞는 거 아니에요?
OX. 콧물약하고 중이염, 귀인데 중이염은?
코랑 귀랑 연결해.
그죠? 콧물 나면 중이염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OX 답을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X.
아니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감기로 인해서 감기 합병증으로 중이염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감기 증상이 또 콧물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콧물 약간 감기약을 빨리 먹는다고 해가지고 네. 중이염을 예방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근거가 전혀 없고, 네, 오히려 좀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진료실에 아이를 데려오시는 어머님들, 특히 할머님들, 지난번에 초장에 콧물약을 세게 썼더니 중이염에 안 걸렸던데, 그 전에는 콧물약을 늦게 썼더니 중이염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초장에 잡아야 되니까 오늘 당장 센 콧물약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증상이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아이를 너무너무 아끼는 마음에 이제 그러시는 거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예방 효과가 없고, 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아이의 그 중이염과 상관없이 네. 콧물이 날 때는 네. 아이가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증상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열이 많이 나면 뇌가 망가진다.
그래.
OX.
많이 나면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 네네네.
열이 아주 많이 나면.
40도? 아, 40도. 40도는 망가질 것 같진 않은데.
그럼 42도?
아, 그건 좀 망가질 것 같아요.
41도?
41도로 할까요?
아, 네네. 요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열이 많이 난다, 고열이다 라고 하면 보통은 39도 이상, 39도, 40도 경우가 네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타겟으로 사실 쓰긴 했어요.
아~
네, 이거를.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흔하게 있는 고열일 때 뇌가 망가진다.
39도 정도에서는 안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네, 이제 42도.
솔직히 42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네,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아까 42도라고 했을 때 놀랬잖아. 그런 체온을 들은 적도 없는데.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네. 사람은 저 항온 동물이라서.
그쵸, 그쵸. 도마뱀이 아니기 때문에.
42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이제 아이가 잴 때마다 올라가. 계속. 40도? 막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 42도 넣으면 뭔가 잘못된다는 건 어렴풋이 아시는데 이제 아이가 계속 올라가니까 집에서 잘못될까 봐 새벽에 이제 응급실에 뛰쳐오시는 거죠.
비체온계를 꽂았는데 42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체온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정확한 체온은 사실 항문으로 재야 되는 거고.
아니면 네. 여기 저 무슨 뜨거운 방바닥에 애가 귀를 이렇게 네, 오래 네, 대고 네, 있었다거나.
네, 맞아요. 부정확한 체온일 수 있어요. 실제로 42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아이 심부체온이 42도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뇌를 가진 아이라면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저는 새벽에 이제 응급실에서 많이 뵀었고 지금도 많이 뵙고 있고 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에, 왜냐면 밤에 새벽에 열이 난다고 이제 데려오시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부모님들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뭐 처치가 없어.
아, 그치. 네,
그러니까 해열제만 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럼 또 부모는
그쵸.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걱정되는데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에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썼는데요. 이게 그 걱정하시는 게 이제 점점 올라간다. 계속 고온에 노출이 계속 되어 있으면 뇌가 망가진다. 장기가 망가진다. 아이가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어쨌든 42도가 넘으면 실제로 42도가 넘으면 뇌 손상이 있을 수는 있다. 네, 장기 손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 일이 그냥 단순 바이러스 감염, 단순 세균 감염으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 네. 그래서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열 자체 온도에 너무 예민하게 계속 반복해서 체크하는 것보다
39.6도
네.
7도가 됐어. 이런 거라는 거죠.
40.1 막 이렇게 하면은 걱정이 심해지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시면서 아이가 잘 자고 있으면 네. 큰일이 없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소아과 진료 보셔도 충분하다고.
요거는 뭐예요? 아이 체온은 손발을 만져서 확인한다. 아이 체온을 체온계로 재지 누가 요새 손발을 만져서 확인해?
아니죠.
그러니까 외출했을 때 아이가
외출했을 때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과보온한다고 해야 되나?
겨울에 네. 애를 꽁꽁 싸면서 네. 그래가지고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좀 더 정확한 아이의 상태를 보시려면은 저는 이렇게 말초에 이제 침체 부위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 목덜미 안쪽. 아이가 이제 너무 꽁꽁 싸고 있으면은 겉에도 조금 미지근하거나 차가울 수 있는데 안에 목덜미에 땀이 가득 있는 경우 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아이가 과보온이 된 상태로
너무 덥구나 얘네.
네, 그래서 엄청 보채고 울고불고 하는 네, 평상시보다
손이 좀 차가워도 걱정하지 말고 네네네. 더 싸매려고 하지 말고 네네네네. 목덜미나 좀 몸통을 만져봐라.
네, 그쵸.
몸통이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으면 손 좀 차가운 거는 괜찮은 거다. 요거는 내가 답 알겠어. 아이는 생후 3개월 이후부터는 통잠을 자야 한다. 어휴, 3개월 이후부터 통잠을 자주면 얼마나 좋아. 자야 한다라고 해서 자겠어?
이게 100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좀 길게 자거든요.
길게 자주면 고마울 따름이지.
그쵸, 맞아요. 맞아요.
길게 자야 한다가 어딨어. 이게 뭐 법에 정해져. 이거 안 자면 뭐 잡아갈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어쨌든 네네. 3개월 이후부터는 수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는 팩트인 거죠.
네네네. 3개월 이후부터 이 수면 그 밤낮 주기가 네. 생기고 멜라토닌의 그런 분비가 이제 발달이 네, 이루어진다.
보통 100일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개인차가 되게 커요. 잠을 잘 자는 아이들, 밤새도록 깨는 아이들 사실 그게 3개월 이후에 확 달라지는 건 아니고 사고 난 것들도 있고 환경적인 것들도 있고
밤에만 잠 안 자고 이런 애들도 있죠.
네네네. 밤수면이랑 낮수면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낮수면은 좀 더 환경적인 영향이 있고 밤수면은 아이가 타고난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그 수면 습관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어쨌든 3개월은 조금 빠르고 6개월, 9개월 이후가 되면은 타고난 것보다는 네. 환경적인 영향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아이의 울음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네. 우리 써니 조리원 동기 18개월 아들 잠 그렇게 안 자서 걱정이라고 그 사연 받았잖아요.
네네.
그 얘기 좀 해봐요. 네. 얼마나 잠을 안 자길래.
아니 그 조리원 친구가 진짜 맨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자는 거예요?
애가. 어느 정도 안 자냐면 지금 18개월 이제 19개월이죠. 일단 낮잠을 안 자고요. 밤 12시에 자요.
19개월이?
네.
언제 깨요? 새벽에 막 깨고 그래요?
네, 새벽에 깰 때도 있고 뭐 새벽
보통
5시에도
어른이
깨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불면증 저 수면 클리닉 그쵸. 가야 되는데
네, 병원 가야죠.
애가 안 자려고 한대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면 잘 잘 텐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아이는 네,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불면증이 있어 보입니다.
아기가요?
네.
아기 불면증도
네, 아기
있어요?
네, 아기 불면증 있어요.
진짜요?
네. 지금 일단은 근데 이 아기의 불면증 원인에 대해서 네. 좀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먼저 드리긴 했습니다.
네. 우리 조리원 동기 친구 이 얘기를 먼저 들었는데 진짜 이 엄마를 살려야겠다.
맞아.
네,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워낙 잠이 없으시다고.
네, 그 시댁 쪽이 잠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유전이야?
네.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나 봐요.
시아버님도 남편도 네. 한 낮잠은 20분만 자고 나면 너무 개운하다라고 하고 남편의 평균 수면 시간도 6시간 정도래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에도 이제
별로 주름이 안 받듯이.
근데 이 아이들도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18개월 정도 되면은 뭐 11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평균으로 되어 있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근데 사실은 되게 개인차가 큰 것 같아요. 이 필요한 수면 시간이 아이들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재우면은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이거보다 수면 시간, 자기한테 필요한 시간이 적은데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은 시간표로 재우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는 잠이 안 오고 안 오니까 죽겠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나는 잠이 안 오는데 자꾸 재우려고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시간 점점 길어지고 하다 보면 계속 각성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점점 더 지연되고 이제 약순환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이한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좀 찾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이가 어린이집 갈 것 같은데.
네. 그쵸? 지금은 다니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낮잠을 자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밤에 9시간 자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오후에 5시부터 뭐 2, 3시간 자고.
뭐, 아, 2, 3시간도 안 자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10시간 일단은 조금 요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 아이가 피로감이나 주간 일상 활동에 영향이 없는 그 적정한 수면 시간이 토탈, 하루 토탈 몇 시간인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11시간에서 14시간 잔다면서요, 평균. 네, 근데 10시간 자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이 집 애가 10시간 맞아요. 자는 애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체질적으로 10시간만 자는 아이면, 그럼 굳이 얘한테 그렇죠. 불면증이라고 그렇죠. 할 필요가 맞아요. 없지 않냐는.
네, 그러니까 시도. 1번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너무 잘 놀고 밥도 너무 잘 먹고 주간 집중력 그리고 아이의 그 감정 조절, 충동 조절 이런 것도 그냥 다른 아이들 비슷해.
네, 그러면 문제 없는
그러면은 아이의 수면은 아이한테 필요한 수면 10시간일 수 있어요.
원래 지금 어른 불면증도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맞아요, 병원에 맞아요. 안 가요.
네네네.
내가 잠이 안 와서 늦게 자고 네. 조금 자는데 네. 하나도 안 불편해. 낮에 또 쌩쌩해.
네네.
괴롭지도 않아. 네. 잠이 안 오는 네네. 게. 난 늦게 자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분은 병원에 갈 필요가 그쵸. 없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일단은 요 증상만 봤을 때는 불면증인데 이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수면 시간과 아이의 실제 필요한 수면 시간의 차이, 괴리. 네, 그것도 원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이가 10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세팅을 하면 돼요. 지금 일단 저는 이제 조금 도와주고 싶은 거는 아이를 재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가 실제로 자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는 시간?
그러니까 한 시간 반 동안 등을 긁어주잖아요. 네, 실제로 잠이 드는 시간을 중심으로 수면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2, 30분 전에. 2, 30분 전에.
11시 반에 긁어주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렇죠. 11시 반부터 긁으면 30분만 긁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2시에 잠이 오는 아이를 9시, 10시에 데려가 들어가면 3시간
자는 거죠.
아무튼 이 아이는 앞으로 공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 안 자고 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근데 저는 좀 도와드리고 싶은 게 이 아이가 이제 9시에 어린이집 가잖아요.
네네.
기상시간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조금 준비를 하고.
아, 일찍 깨우는 방법도 있겠구나.
네. 근데 요거를 앞당기는 거죠. 엄마도 12시에 자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당기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가 실제로 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고서 그 다음날에 깨울 때 좀 빨리 깨운 거예요.
8시 반에 깨우는
30분씩 또 익숙해지면 1시간 이렇게 땡겨.
깨는 시간을 조금씩 땡기면 그쵸. 애도 일어나. 피곤하니까 조금 일찍
네,
자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올빼미 이 가족의 사이클을 조금 앞으로
당기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네. 총 시간이 네. 남들보다 1시간 정도 짧은 거는 괜찮은 괜찮다.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도와주고 싶은 게 이 네. 엄마가 네. 엄마가 애착 인형이 되어버렸다는
거. 오,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계속 만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만지작 해서 아이가 좀 진정할 수 있고 위로될 수 있는 아이가 좀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착 인형 같은.
그렇죠. 애착 인형, 애착 베개, 애착 이불.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물건을 찾아주는 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막 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엄마 애착 인형이 계속 있으면은
엄마한테만 계속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좀 울 수는 있어요. 아이의 울음. 근데 이 울음이 수면 교육이죠. 수면 교육의 중간에 이제 보이는 아이들의 울음은 아예 뭐 정서나 네, 애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네. 말은 네. 이제 뭐 손을 잡아주고 등 긁어주고 네네. 하는 거 너무 힘들다 하는데 남편이 잠이 없다면서요.
네.
남편한테 하라 그러고 본인은 넘기고. 그냥 일찍 자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애착 인형이
대창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아버님은 조금 촉감이, 네, 좀 다르죠.
아, 촉감이 안 좋군요, 아빠들은.
네. 아, 그게 진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촉감의 그 차이 때문에 아빠가.
그렇죠. 아이들이 보통 애착인형, 애착 이불 같은 게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좋아해요.
맞아요.
부들부들 말랑말랑.
그쵸, 맞아요. 네. 그 느낌 있어요.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맨질맨질한 거. 그래서 아빠는 안 되지.
아빠에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오늘은 요즘 부모 육아 정석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신 서울의료원 소아과의 예혜련 선생님께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